말씀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계속해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가 요구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날에도 특별히 유능한 지도자가 필요한 그런 때죠. 그런데 지도자는 자기만을 위한 사람은 지도자라고 할 수 없고 폭군이라고 할 수 있죠. 지도자는 남을 위하는 위치에 있을 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모임에도 지도자가 바르지 않으면 그 시대와 그 모임은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나는 양들의 지도자로서 있는데 목자 중에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을 세우고 남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기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베푸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는데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든지 어떤 지도자를 요구하는든지 바로 그 지도자의 모델 잣대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나라에서 어떤 지도자가 요구되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있는 것이죠. 양이 없으면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거리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휴지를 버리는가, 좀 그거 안 버리면 편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이 휴지나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없으면 청소부는 자기 직업을 잃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목자라는 것은 목자의 삶을 살다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좀 바로 못 살고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왜 저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왜 저렇게 허물이 많은가, 우리는 좀 실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런 죄인들이 없으면 목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이 무엇이고 지도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는 바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를 필요로 한 사람이 없이 다 온전하면 지도자가 필요 없겠죠.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도 왜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까? 선하지 않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필요하고 또 선한 목자를 필요로 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지도자가 될 때 자꾸 당신은 왜 그러고 좀 바로 하지 왜 그렇게 못하는가, 이런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잘하면 지도자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지도자가 되죠. 우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있으며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모든 인생에 가장 우리에게 완전한 지도자의 모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목자로 영원히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째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럼 지도자, 선한 목자는 어떤 삶을 사는 분인가? 이제 양과의 관계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기가 양과 어떤 관계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첫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양을 잘 안다고 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과 헌신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양이 병이 들었는지 지금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아니면 목이 마른지 또 배가 고픈지 피곤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 애완용 강아지를 키워도 그 주인은 그 강아지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상처난 양에게는 약을 발라 싸매주고 목마른 양에게는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우고 또 배고픈 양에게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풀을 먹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남편과 아내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은 나다니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보기 전부터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은 것, 그의 마음이 간사한 것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니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주님, 나는 예수님을 안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꿈에도 예수님이 자기 같은 참 비루한 세리짓이나 하면서 죄만 짓는 자기 같은 사람을 한 번이라도 자기를 알고 계시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수백만 수천만 되는 인구 중에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자기와 같이 죄만 짓는 나를 알아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자기를 모를 것 같아도 나는 훌륭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 밑에 오셔서 정확하게 삭개오를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자네 누구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삭개오가 아마 뽕나무를 손으로 안 붙잡고 있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놀라서. 여러분들, 저는 가끔 이제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뭐 동역자들이라 그렇지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제 약점이 뭐냐면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을 가끔 기억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특별한 것은. 그래서 이 계단에서나 어디서 만나가지고 아 무슨 자매님 하면 어이 사람들 깜짝 놀래요. 어마마마마 그러죠. 뭐. 목사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세요? 어, 이름 있으니까 알지. 그러대. 아이, 놀랄 때가 있더라고. 놀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 우리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일로 속상해 있는지,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물질이 없어서 너무 허덕이고 있는지, 직장을 구해도 구할 길이 없어 고통을 당하는지, 결혼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지, 선을 행하고도 늘 배반당하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세상을 상대로 살면은 항상 마음에 고통과 속상함과 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정말 세상을 양심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세상 사랑한 것을 보고 신문이나 뉴스를 바라보면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꼭 못되게 악하게 꼭 살아가고 왜 눈을 그렇게 꼭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나쁘게들 보려고 하고 왜 똑같은 일에도 마음 씀씀이를 꼭 비판적이고 악하게 나쁘게만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는가. 뭐 저도 그렇지만 세상을 볼 때도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저 똑같은 일을 가지고 좋게 보고 칭찬을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기쁘게 보는 것보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편안하고 기쁘고 마음이 푸근하겠어요. 어렵다가도 그런 세상을 보면은 마음이 확 놓고 내 마음이 우울하다가도 그런 사람을 보면은 위로를 받을 텐데 마음이 좋다가도 참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은 그 참 굉장히 나쁜 말과 또 나쁜 마음과 또 부정적인 관점으로 그 악한 마음을 쓰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시죠.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알잖아요. 주님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꼭 사람들은 나쁘게 말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놔도 꼭 사람들은 악하게 보고 이런 아픔을 주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아무리 선한 말씀을 전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좋은 일을 베풀어도 좋은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악하고 나쁘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대적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런 일을 친히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죄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주님은 아시고 또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또 그 연약함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과 사람을 보면 항상 실망하고 낙담할 일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해주고 바로 받아주고 채울해주고 또 감당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 때는 모든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통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그것을 아신다고 생각할 때 억울할 일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저 사람이 오해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속이 상하고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이 모든 형편과 상황과 내 마음의 진실된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더 이상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상급으로 다 계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평생 죄만 짓다가 고통하다가 괴롭게 살다가 결국은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우리 인생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가 참 타락된 자녀를 볼 때 타락된 그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도 불쌍하지만 저 자녀가 저렇게 살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보이잖아요. 저러다가 경찰서를 드나들고 감옥을 드나들다가 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뻔히 보인단 말이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못 심판을 받아들 것, 그것을 바라보니까 선한 목자의 마음, 양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더 괴롭고 고통스러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은 망할 우리 인생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5절에 바로 선한 목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선한 목자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으면은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일도 없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일도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은 안 들어 우리가 아직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지도자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될 필요가 계셨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모델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델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한 목자의 모델은 죄인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미워하고 배타시하고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모델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를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델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기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자기의 한 목자의 무리에 있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였으나 앞으로 장차 우상을 섬기는 불교도 힌두교도 모슬렘교도 다른 민족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선한 목자에게로 인도하겠다는 뜻이죠. 죄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죄를 짓는 그 영혼들을 지옥에 갈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양의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고 내 믿지 않는 가족을 불쌍히 여기고 내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를 볼 때 저 영혼들이 저 가족들이 나를 날마다 핍박하고 나에게 해를 주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고난을 주어도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했다면 저 영혼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저 영혼이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저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자로 부르신 것이고 내가 선한 목자라 그러면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영혼들에게 바로 나 같은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 가족을 나에게 붙였고 그런 나의 직장 동료를 나에게 붙였고 그런 나의 이웃을 나에게 붙였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니 그런 사람에게 참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만이 그러한 나의 가족과 믿지 않는 그래서 비방하고 핍박하는 나의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희생하고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를 따르는 목자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는 바로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양이 자기 목자를 안다 그랬어요. 14절에 선한 목자는 내가 양을 알 뿐더러 양도 나를 안다 했습니다. 양이 자기 목자를 아는 것은 신뢰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자기 목자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은 그 양은 자기 목자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그 긍휼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자의 그 권세를 믿게 되죠.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그 목자를 신뢰하게 되고, 두 번째로 그 목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 목자에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아, 그 양이 그 목자의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목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서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해도 갖다 줍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런 것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해도 그 목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선한 양의 모델은 목자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모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불신의 관계는 목자 양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항상 불신이 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게 됩니까? 바로 불신을 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들이 옛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먹고 그들이 지금까지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줬습니다. 왜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차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순종하지 못했지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었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믿습니까? 이것을 정말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직도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는, 예배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나 성경에서 말씀 가르치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알려지는 말씀이 아직도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죠. 말씀대로 살면은, 설교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은 자기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신이 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을 때 순종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내가 양을 아는 관계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버지는 자기 백성들 우리 영혼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아시고 자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아, 자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죄만 짓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고자 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까지라도 자기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또 그 아들을 아셨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시고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잘 아셨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사랑하셨다고 그러고 항상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여기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가? 그것을 바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이유는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은 다시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존중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일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자요. 감히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바리새인이나 군병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니죠.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많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것을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뿐이지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내가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무덤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주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세상 사람이 임의로 빼앗지 못합니다. 감히 주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겠어요? 못 빼앗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을 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강요하지는 못하죠. 아무도 세상 사람이 순교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생명은 주님께 달렸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순교나 헌신이나 희생이 이루어지는 것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 뜻에 의해서 버렸을 때 무덤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였듯이 마가복음 8장 35절이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우리가 죽은 육신의 죽은 그 몸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육적인 생명을 하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버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 영적인 생활을 받은 사람만 이런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기도 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영적인 기도가 되기도 하고 영적인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도 아직도 나의 세상과 나의 육신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죽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도 없는 거예요. 예, 육적인 생명으로 시체와 같이 그냥 몸뚱이만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생활의 비참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새롭게 산 것은 모델로, 선한 목자는 모델, 본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생명을 버릴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뿐더러 그에게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도 바로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 복음과 죄인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육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세상에 속한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죽일 때 그런 사람에게서 주님의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옛 정과 욕심, 옛 사람이 죽지 못한 사람은 아직 종교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이 죽지 않는 가운데서는 아직은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육의 귀와 육의 눈과 육의 마음으로는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깨닫지도 못할 뿐들은 미련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이 안 들리니까 졸고 뭐 미련하게 들리죠. 설교 말씀이 아직 옛사람이 돼서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들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관계에서 아들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듣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육신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아무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세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순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영적인 생명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절대 망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 내 생명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큰 세 번째는 자기 양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19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마쳤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지요. 우리 앞에서도 항상 봤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는과 동시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는 항상 두 부류로 다 나눠집니다. 이것이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의 상태를 말씀이 금으로 쫙 나누어 버립니다. 즉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을 둘로 딱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단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 아닌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도 다 둘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나눠지는 게 보통이 아니고 바로 한쪽에서는 예수님께 속해서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 자와 또 한쪽은 어둠에 속해서 마귀에 속해서 죄에 속해서 멸망받을 사람과 나눠지는 심각한 나눔입니다. 뭐 야당 여당 나눠진 정도가 아니고 천국에 속하는 자와 지옥에 속하는 자로 나누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뭘로 그렇게 됩니까? 무슨 총으로 됩니까? 대포로 됩니까? 그보다도 더 큰 위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20절에 나오죠.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더 많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제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의 말로 들립니다. 미친 사람의 말로 들려요. 쓸데없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안 되니까 속으로 비난을 하게 되면서 왜 그딴 말을 듣느냐 하고 비난하죠. 왜 그런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 들린 말로 듣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 속에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신 들린 말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속했구나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다 그렇게 듣는 것은 아닙니다. 21절에 보면은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전혀 반대로 들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고, 주님 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앞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도 진리라 할지라도 엄청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로 들립니까?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로 자기가 스스로 이쪽에 서게 되고 저쪽에 서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받을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다 믿어져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의 말같이 미련하게 들리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고 들을 가치도 없게 되기 때문에 비난하게 하고 배척함으로 그런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 사람을 멸망하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생명을 배척해서 그 결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그 반응이 그 사람의 영적인 소속을 나타내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함부로 장난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놀이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얄개전이라는 그 저기 아이가 논두렁에 앉아서 작은 조약들을 재미삼아 논가에 하나 둘 던지지만 개구리 그 밑에 논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그걸 맞으면은 즉사해서 죽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돌에 깔리는 자는 멸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장난 삼아 종교 삼아 교회 주일날 왔다 갔다 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모퉁이 돌입니다. 하나님이 던져지는 선포되는 말씀에 맞아서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사람이 그 말씀에 깔려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들려지는 예배 말씀이나 교회에서 행해지는 영적인 일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아예 또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몇십 년 믿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계속 하시면 그 사람 다 오래된 사람들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뭐 불과 얼마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 와서 훨씬 먼저 몇 년씩 한 사람도 변화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여러분들이 속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어떤 모임에도 항상 예수님께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공존합니다.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항상 같이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도 그것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항상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불평하는 입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항상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세상은 실족한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항상 언제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나 항상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면은 모든 영적인 말씀이 부정적으로 들리고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불평하는 말로 굳은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게 되고 선한 입을 가지고 순한 귀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인본주의적인 종교생활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신앙을 한 번밖에 할 기회가 없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잠시 한번 신앙하는 것, 한번 하는 것, 한번 잠시 하나님 앞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을 하시다가 영원히 더 이상 눈물이나 억울함이나 고통이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고생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 받는 지혜로운 쪽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꾼 종교인을 모델로 따르지 마십시오. 딴 사람이 저렇게 신앙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딴 교회가 저렇게 하니까 하고. 모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모델은 오직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모델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